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있는데요. 이제 27번째 시간을 또 우리가 맞았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34장에서 36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이 창세기 후반부의 큰 주제, 그 주제 중에 나오는 인물 야곱에 대해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이 또 이제 야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지만 야곱이 주인공처럼 이제 등장하는 그 시간은 지금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을 살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명하신 길로 가는 그 야곱이 사실은 뭐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그 하란 땅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나오듯이 피해오면서 그런 삶이다 보니까 워낙 수준이 야곱의 삶의 수준이 영적인 그 성장의 수준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도와서 그가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고비들을 넘기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하란에 있을 때 인생의 철거머리 같았던 이 삼촌 라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던 그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주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야곱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알려주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이삭이 부름을 받았고 자기에게도 그렇게 기회가 온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곳에 일단 숫곳이라는 곳에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중에 자기가 가장 살만하다 여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터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러면서 제단도 쌓고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사실 그 제단의 의미는 엘 엘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제 그런 의미의 예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땅에 왔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땅에 정착하지 않았던 땅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도착한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그 땅에 속하고 그 땅에 머물면서 저들과 어울려서 하나 되게 되는 거 잘 평화롭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록 그 땅에서 그 문화에서 거해야 됐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저들의 문화와는 절대 섞여서는 안 되는 그래서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이란 땅이 한 지역 안에 어차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부름받은 자들은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었고 그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죠. 그런데도 야곱은 마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냥 눈에 보기에 에덴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로 그냥 홀린 듯이 가는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으로 터를 옮겨 잡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핀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의 인물편, 이 족장사를 살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그거를 잊지 않고 살펴가려면 전체적인 역사 흐름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결국에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런 새로운 땅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의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속의 길로 가게 된 그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길의 끝은 지옥이요,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냐면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을 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삭이 부름을 받고, 야곱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상 큰 흐름을 잊지 말고 살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그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결국 그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그를 사용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그 하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까지 알려라라는 그런 존재의 사명, 부른받은 자의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모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한 것이었고 그 뒤이어서 이스마엘이 아닌, 장자였던 이스마엘이 아닌 그 다음에 태어났던 이삭이 응답을 했고, 또 그 둘 위에서 같은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응답을 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인물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 어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가긴 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진실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갈 뻔하다가 구원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해대로, 자기 수준대로 걸어가면서, 그래서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자꾸 큰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 그게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그 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그 일로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그 안에 온전하게 헌신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 이 야곱은 그 형과 이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화해에도 불구하고 형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약복강을 다시 반대로 건너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숫곳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숫곳에 도착했을 때가 아마 나이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97세, 98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장남이었던 르우벤 같은 사람은 14살,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6살,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같은 경우는 이제 7살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일행이 지금 이 숫곳으로 와서 얼만큼 머물렀는지는 사실 정확히 우리가 이 상황을 살피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시간을 딱 말하지는 않지만 계속되는 역사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기 숫곳에서 이제 세겜으로 아까 갔다고 그랬는데 세겜으로 가서 정착을 하려다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서 다시 베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아버지 이삭이 계시던 헤브론 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착을 하다가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17살이다라는 분명한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따져보면 숫곳에 머물 때로부터 요셉이 잡혀갈 때까지 17세까지 따지면 결국 11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1년 사이에 얼마 동안이나 이 야곱 일행이 숫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갔는가를 유추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제 시작되는 34장을 보면 이 세겜 땅에서 아까 말한 그 외동딸 디나가 그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그 족장에게 잡혀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볼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적어도 15살 이상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용의 정황상 보면 이 세겜으로 가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본다면 야곱 일행이 숫곳에 그 머문 시기는 적어도 7년에서 8년 정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나는 요셉의 그 바로 위에 태어난 누나였기 때문에 디나와 뭐 요셉의 나이 차이가 불과 한 뭐 1년, 많아야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그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목축을 하러 나갔다 그런 걸 보면 요셉도 충분히 한 14세, 15세 정도 된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됐을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대적인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요단 동편 그 숲곳에 한 7, 8년을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하기로 한 그 세겜에 갔었을 때 거기서 이제 외동딸 디나가 이제 겁탈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 속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과 세속과 가까이 하는 삶,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자꾸 들어가려는 삶.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지만 그 의미는 가나안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처럼 살아가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세속을 향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징계를 하시려고 그런 일을 벌였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과거 지금부터 한 뭐 한 4천 년이 넘는 그런 시기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로마 시내에서 그렇게 그 이 한 이 한 고등학생 되는 여자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당해 살해까지 당한 그런 이 사건이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의 문화를 보십시오. 서로 이 사람들이 요즘 교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친구야 그런 개념이 어떤 좀 더 가까운 뭐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교제를 한다는 개념이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 이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허용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요즘 문화라는 거예요. 클럽 같은 것에 놀러 가게 되면 뭐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 뭐 마약으로 갈 때가 일수고 뭐 캐나다는 어차피 지금 뭐 대마초를 그냥 다 풀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좀 잘 지켜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가 그냥 끌리면 하룻밤 자고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쿨하게 헤어지는 거. 그게 요즘 보통 젊은이들의 그런 세상 문화라고 하네요. 이런 세속의 문화 속에서 지금 누가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바로 어저께 그런 일을 하고 온 친구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감염되고 전염되고 그러다가 그런 생각들에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상태에서 교회에 오게 됐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이게 바른 교제가 아니라 그런 세속과 똑같은 그 교제를 흉내내고 또 그런 것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서로 상처받고 영혼이 파괴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롯의 딸들을 생각해보라고요. 그 자매들은 분명히 롯이 말하기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 안에서 그렇게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음란한 문화를 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친구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풍속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걸 듣고 물들어가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조금 눈을 돌리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이 사촌 아버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찾질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보겠다고 술을 만들고 술을 먹이고 끔찍한 일, 아버지와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그래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일부러 뭐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열심히 학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들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연의 그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훈련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시대의 음란한 문화와 유행에 그냥 젖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딱 드러나는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젖었던 그런 이 세속의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지금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세겜이라는 땅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 또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런 세속의 문화 속에서 그런 세속의 유행을 듣고 그런 세속에 휩쓸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주변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확실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각자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롯의 딸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아주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야곱처럼 롯의 딸들처럼 세상에서 보고 배운 대로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풍토 속에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풍토 속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역사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교육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것을 격려받고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죠. 가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제하고 온 거를 칭찬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에이 바보야, 이 쑥매가 아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세상처럼 살지 않은 것을 바보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너의 그런 모습들이, 너의 지켜주는 모습들이, 너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손해보는 모습들이 너무 멋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칭찬받을 공동체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어쨌든 이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새기지 않고 만약에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라도 야곱처럼 될 수 있어요. 롯의 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 함께 셀로 모였을 때, 함께 가족으로 모였을 때 세상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붙들어야 될 깃발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나아갈 바를 알아야 되고 그런 길 속에 격려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가족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셀에 속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해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셀, 교회, 그리고 가정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나안까지 무사히 돌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진심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베델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실 때 그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곳까지 잘 오게 해주시면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삼아줄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부모가 아내를 4명이나 데리고 있고 이것도 이미 그 가치가 깨져 있기 때문에 생긴 4명입니다. 온전한 네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12명, 13명까지 돼 있다고 보면 과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라신 그 일들이 과연 바르게 전달되고 있을까? 큰 문제가 있을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 모든 믿음의 세대들을 그 부르신 이유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게 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택함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셔야 되고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 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속에서 롯의 딸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우리가 함께 이런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델의 모습들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이 목적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야곱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니까 야곱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런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의 주인, 내가 만든 하나님의 주인으로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런 상태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 사명, 그 주신 이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하는 것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서 그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인데 지금 야곱은 자신조차 그런 하나님의 뜻에 확실히 헌신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바른 자녀 교육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야곱의 열두 자녀들의 삶이 딱 보면은 정말 아 본받고 싶다가 아닙니다. 참으로 누구나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더 배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수준이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예배가 단지 종교 생활 안에서 있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그런 것에만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이 시간을 통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디나가 그렇게 야곱이 이 세속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은 겁탈을 당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좀 더 여기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졌지만 사실 보면 아브라함의 예 같은 경우를 봐도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사라를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있었을 때도 아비멜렉 왕이 데려가 버렸잖아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동맹에서 힘을 모으고 서로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지내고 같은 팀이 되자 그런 의도인 거죠. 그런데 가나안의 토박이로 그 지역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이 세겜이 좀 신사적으로 결혼 동맹을 맺자고 한 게 아니라 먼저 디나를 받고 본대로 욕정대로 자기를 겁탈을 해버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서로 동맹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화친으로 가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가든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일을 무마시키는 쪽으로 간 거죠. 그 세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나를 겁탈했다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자신들의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든 화친이든 우리에게 자기가 유리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린 거죠. 만약에 디나가 어떤 족속에 속했는데 그 족속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이 전부 진멸되고 죽을 것 같으면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땅도 사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걸 봤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행동을 취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화친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자신들의 규모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있고 큰 규모다 보니까 당연히 야곱 같은 그 식솔들이 이제 우리하고 하나가 될 때 결국 동화가 되는 거예요.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별로 크지 않은 이 족속들과 우리가 그냥 하나 되고 나면 지금 봤더니 재산도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으니까 결국 그게 다 우리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마치 평화롭게 뭐 일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청혼을 하는 겁니다. 세겜이 겁탄한 딸 디나를 돌려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사람을 보내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 요구를 하죠. 말은 분명히 좀 순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상황은 굉장히 아주 이 어떤 힘과 힘이 겨루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을 오해하고 있던 이 야곱,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던 야곱이 당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제 들에서 그 소식을 듣고 목축을 하던 이 아들들이 다 옵니다. 아주 분노에 흥분을 하죠. 디나 같은 경우 지금 또 지금 이 집에 자녀가 12명이지만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디나 같은 경우는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에 일단 레아와 같은 핏줄의 이 형제들이 아주 흥분을 더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들이 생각을 했냐면 일단 우리는 너희와 하나 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처럼 전부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런 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소속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어떤 전도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나름대로 야곱의 집안의 경제적인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더 세니까 다 우리 거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거를 조건으로 자기 족속들을 다 구슬려가지고 전부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뭐 지금처럼 무슨 의료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튼 버텨야 되는 게 그때 당시였겠죠. 고통이 가장 심한 날이 3일째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겠죠. 칼을 들고 세겜 땅으로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다른 아들들은 그 죽은 시체 사이를 누비면서 그 성읍을 다 약탈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성경이 지금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얘기로 나오던 야곱에게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강도죠, 강도. 물론 자기들이 당한 게 있지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원래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도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좀 우리가 이제 이 지식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서로의 어떤 그 이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그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가끔씩 뉴스 같은 걸 보면 지금도 힘 있는 자가 그냥 그 끊임없이 복수하고 자기가 이제 잘못 건드려지면 아주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건 기본이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 게 기본인 시대였어요. 여차하면 죽이고 짓밟고 뺏고 힘이 쓰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시대.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통해 배우는 거, 함무라비 법전 같은데 어떤 법이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 반좌법이다, 동해보복법이다, 탈리오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의 율법에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거를 잘못 배경을 모르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야 이게 뭐냐? 응? 이게 뭐 성경 안에 나오는 법이 뭐 당한 대로 돌려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야만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배경을 좀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 법은요 그 당시 굉장히 자비롭고 공평한 법이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복수심은 그냥 내가 이렇게 이렇게 부딪혀서 맞았다 그러면 이렇게 맞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수심은 목을 잘라버리는 식이 사람들의 복수심인 거죠. 그 오늘 이 시대도 그런데 지난주 뉴스도 봤더니 같이 사귀어오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래가지고 그 집의 할머니, 부모님, 그 여자까지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너는 두 대 맞고 두 대 맞는 게 아니라 죽어야 돼.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 그게 대부분의 역사고 지금도 그 흔적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법법, 그러니까 이해는 이라는 법칙의 원래 의도가 뭐냐면 당하면 당한 만큼대로 그대로 갚아줘라. 그게 아니라 당한 만큼만 갚고 그들의 부모, 형제, 더 나아가서 부족 간의 학살 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원래 이 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어때요? 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한 것 때문에 지금 한 족속의 씨를 다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파멸시키고 세상의 법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이 연대기를 잘 찾아보면 10대 후반, 아까 요셉이 한 14, 5세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르우벤을 따지면 르우벤 같은 경우 이때 한 23, 4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고 형제들이 이 지금 말씀의 가치로 훈련된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감정, 본능이 주도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게 옳다고 적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간관계 우선순위가 바로잡히지 않고 결국 그러면 세상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교인이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도 끔찍한 자기들도 감당치 못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세겜이라는 이 장소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가나안을 대하는 뭐예요? 야곱의 태도. 야곱은 가나안이 지금 사명의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저들과 섞여서 나도 여기서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의 태도, 이런 식의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비록 세금이라고 해도 야곱이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가려고 헌신되어 있었다면 비록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저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할례까지 받게 할 정도면 그 정도면 사실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는데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조차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런 가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너무도 귀중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이 귀한 방법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살인의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시고 이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강단에서 왜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만들고 신비신앙으로 바꾸어서 결국 어떤 거예요? 돈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자기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그런 짓들을 오늘날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겁주고 성도들의 돈을 뺏고 성도들을 저 휘지 같은데 어떻게 데리고 와가지고 가둬놓고 강제 노역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이라는 땅에서 온 지금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민자였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잔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는 있어요. 그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걸 붙들고 살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여기 지금 세겜까지 베델에서 만나고 20년을 돌아서 여기 세겜까지 올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고용한 신으로 그렇게 부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참 근데 이런 인생들은 정말 구제불능인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이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진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해결도 못할 일들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꼬인 실타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 길로 또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야곱처럼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욕심과 어떤 이유로든 꽉 막힌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야곱을 보면 이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은 지금 이 삶의 수준이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또 도우시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이 길로 오라고 그랬으면 그 길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저 길로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저쪽 다른 길로 가면서 저기서 자꾸 하나님을 부른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가면서 좀 이렇게 개떡같이 살아도 그 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고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속에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야곱처럼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고 교회 가운데 나와 있고 물론 답답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곱의 모습을 잘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좀 잘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 잘 보면 이제 야곱이 지금은 이런 수준이지만 나중엔 믿음의 아버지,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버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이 함정에 빠진 그런 야곱에게 어그러진 이 삶의 현장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이 야곱은 계속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했는가라는 게 귀가 이제 그런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참 바닥치는 고통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든 걸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가 부름받은 그 목적이 아닌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었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모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지하고 지니고 다니는 이방 신상을 모두 없애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이 이방신상, 자기 욕심대로 사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야곱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 일을 만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런 길로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세속과 섞였던 거, 세속을 받아들여 했던 거, 그 뭐 하란에서 떠나 나와서 얼마나 가난해 와서 한 10년도 채 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다 물들어버리는 게 모든 것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가자.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말 부르신 사명자답게 살자.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꼬이고 복잡한 인생의 원인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야곱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각색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 내 삶이 그렇게 꼬이고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있다면 내가 뭔가 계속 풀리지 않는다면 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왜 이 땅 호주에 있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이런 가정을 세우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들이 깨어져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깨뜨리시지 않지만 이 약육강식 속에서 힘없이 깨지고 박살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런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야곱처럼 단지 내 생존과 번영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그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현장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결혼했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름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야곱처럼 이전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가난장에서 가난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삶의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들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라 그런 것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 여러분이 왜 그곳에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동안 감추었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되살리고 누룩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주어진 것들 부지런히 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런 걸 깨닫고 이 세겜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그리고 이제 도망치듯 이제 베델로 옮기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잘 보면 구절 같은 경우 뭐 이거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온 지가 얼만큼인데 이제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살던 그런 때가 아니라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거듭나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늘 말하지만 이 기독교, 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복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극정성, 치성 바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재단에 무슨 재물을 바치고 목사에게 뭐 헌금을 찔러주고 이런 걸 통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부르신 길로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고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서야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서서 막 걷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복을 주시더라. 다시 말하면 이제 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지극정성과 정성을 바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신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오란 길을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숲곳이나 세겜에서 사는 것은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거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아직 왔다고 보질 않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에 왔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곳,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왔구나. 참 대견하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 여기 와 있는 것만 갖고가 아니라 이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알 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해 주시고 왔구나. 아, 멋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적용해 보자면 지금 밧단 아람을 다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그곳에서 떠나와서 지금 우리가 다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사명의 땅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명의 땅에 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의문이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육신은 여기 있는데 이 육신과 함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야곱처럼 자기 기대에 벅찬 삶으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에 성전에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주 이게 보여드리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도 싫다. 예배의 형식과 이 찬양과 이런 모든 게 다 싫다 그러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냐. 지금 너희는 니네 마음대로 와서 니네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다가 내 뜰에서 내 성전의 뜰에서 내 예배에서 니네 마음대로 하다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만 나오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아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호주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 가정이 이 계정에 속한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가지게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야곱이 결국 그렇게 베델,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도착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리 와, 와야 그 다음을 가잖아요. 이리 와 그랬는데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그럼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는 곳으로 와야 그 다음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야곱과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일들, 아브라함과 나누셨던 그 꿈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10절,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거 지금 어디서 들었던 거예요? 얍복강가에서 처음 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베델에서도 또 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얍복강가에서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꼴통이라는 의미였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그래서 그 나중에 물어봐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 안에서 뭐 할래? 그러면서 가셨어요. 얍복강가에서는. 근데 지금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참된 목적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서야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구하고 말한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한 것이고 이삭하고 말한 것, 엘샤다이다라고 말한.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처음 당신이 그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을 부르셨으니까 그 꿈을 비로소 야곱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똑같은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이기적인 꼴통이었던 자신의 그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똑같은 이름을 주시는 거죠. 마치 할례 언약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불순종했던 그 기억, 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살아가라. 늘 너의 흔적을 볼 때마다 항상 겸손해라라는 의미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건 무슨 거룩한 백성의 무슨 표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해라. 그게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사도 바울은 마음에 받으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야곱에게는 개인의 할례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생각 위주로 고집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런 너야? 그런 너를 잊지 마라. 이스라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러나 그 이전에 나는 정말 고집탱이였고 정말 그냥 내 욕심에 집착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면 이제는 정말 그 고집이라는 거,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좀 뒤바꿔놨더니 하나님의 사명을 읽어가는 집념의 사명자가 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성격이 다 다를 텐데 그 어떤 성격이든 어떤 고집이든 간에 그것이 집착하고 자기 욕심과 본능으로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나의 직장에 토해서 사업에 토해서 가정에 토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일구고에 말겠다는 여러분의 셀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반드시 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집념에 그 고집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집념에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또 이동을 합니다.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해서 이제 임신했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거의 뭐 한 15년 뭐 15년 이상이죠. 훨씬 이상 된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야곱은 죽은 이 라헬을 장사 지내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장막을 치는데 이제 그곳에 거할 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장남이었던 이 르우벤이 라헬의 종이었다가 이 야곱의 아내가 돼서 단과 납달리를 낳던 어떻게 보면 셋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빌하하고 잠자리를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고 읽어가야 이게 어떤 현상에서 벌어지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그 결혼에 있어서 한 여자가 아니라 네 명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물론 그 안에서 굳이 뭐 이렇게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의 처음 이야기부터 쭉 이렇게 분별해서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었어요. 한 자매를 동시에 뭐 아내를 맞는 거 그게 뭐 그 당시에 풍속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시지 않아요. 항상 일부 일처제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일부 일처의 가장 큰 증거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라는 한 여자를 주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이 아내를 한 10명 줬더라, 100명 줬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신 겁니다. 이 아담 이후에 그래서 일부 일처가 깨진 것을 성경의 근거로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결국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인의 혈통에서 나온 후손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짓들이 벌어진 거예요. 타락의 결과가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예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왈가왈부를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떤 사람이 사람 위에 사람이고 사람 안에 사람이 있는 그런 걸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이런 삶은 아니라고 보여주는 것을 성경이 이루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상한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 같은 경우도 네 명의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막 그렇게 낳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우리가 살피겠지만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 파로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막 서로가 막 그렇게 엄마끼리 따로 모이고 엄마의 종 이렇게가 또 자기들끼리 또 따로 모이고 이런 식인 그러니까 결국 야곱도 그렇고 자녀들도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이어지는 이 성경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흉측한 일을 경험하고 조금 정신을 차려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 베델로 가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삶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그렇다고 과거에 자기 자신이 저질러온 일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네 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미숙해서 저질렀든 일부러 그렇게 했든 나는 싫은데 자꾸 이 여자를 데리고 자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잤는지 아니면 하도 그 괴롭히니까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그의 선택이고 그가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살아가던 야곱의 삶의 결과는 그가 지금 새로운 성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으로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쓴물이 계속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게 그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실패하고 이렇게 쓴물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아, 쟤 너무 더럽다.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쏟아내는 쓴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아픔을 다 맞아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붙잡아주신다는 거. 이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쓴물, 그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젊은 사람들이 참 연장자들의 그 충고와 교육에 대해서 사실 뭐 지금 당장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꼰대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잔소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지혜를 볼 때 여러분 좀 적어도 유심히 귀기를 기울이면서 명철과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도 그런 지혜가 나오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 별로 절실함이 없어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바른 충고를 따라 물론 먼저 경험했다고 올바른 진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경험들을 귀 기울여서 자기 스스로 절제와 통제를 할 필요는 있어요. 잠언이니까 전도서에 그 나중에 그런 말 나오죠. 젊은들이여 너의 젊은 날을 즐겨라. 하나님 주신 귀한 날 속에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너를 볼 거라는 걸 잊지 말라고. 이거는 기분 좋게 만들다가 초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의미가 있었듯이 그렇게 너가 마음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마음대로 살고 정말 의미 있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나 마음대로 살라고 해서 막 복수하고 한 사람이 죽었다고 남을 다 민족을 죽여버리는 그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똑같은 원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의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누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오늘 젊은이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다 빠져가고 다 무너져가는 이때. 얼마 전에 한국에 무슨 연예인 하나가 이 호주인가 호주 멜번인지 어딘지 놀라와서 클럽 가가지고 마약 먹고 들어가다가 걸렸죠. 그러니까 다 먹고 났어요. 여기서 다 즐기고 끝나고 들어갔는데 들려가다 걸렸어요. 백지영인가 그 여자 남편이었는데 심각하잖아요. 지금도 뭐 아까 그 캐나다에서 그 이 뭐 대마초가 된다고 그랬는데 가서 피는 건 네 마음이지만 들어올 땐 조심해라. 다 걸린다. 흔적을 탔는다.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문화예요. 그 여러분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혼자 와서 워킹 와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가 아, 좀 몸이나 풀어볼까 하면 어디로 가요 다. 물론 여기 있는 분 말고 이제 다른 분들을 보면 전부 그런 데 갈 거예요. 클럽 가는데 아주 성경책 들고 거룩하게 정장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그냥 움직이면 다 벗겨지는 옷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면서 미래를 얘기하고 그럽니까? 예?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일단 기본이 술이에요. 그리고 이 여기 문화는 너무 마약이 가깝기 때문에 금세 마약으로 가요. 저는 춤만 추러 갔어요.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까 말 소돔의 딸들이 그래, 소돔의 딸이 아니라 롯의 딸들이 그런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 그래도 나는 내가 정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겠어? 그 여러분이 안 그래도 저쪽에서 눈이 시뻘개서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오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지금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야곱은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은 다 그 쓴 뿌리들이 계속 토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녀들이 자기의 침상을 범하고 결국은 돌아서긴 했으나 이런 씁쓸한 인생을 계속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인생이 쓴 국물밖에 없고 토한 찌꺼기밖에 없지만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그렇게 더러운 모습이라도 난 너를 내 피로 씻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서 다시는 거기로 가지 않는 거. 저도 자녀를 키워볼 때 그런 거죠. 애들이 커가면서 어리니까 젊으니까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안 하길 바라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는 다시는 돌이켜서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흉측한 일을 겪어가면서 비로소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기랏아르바 마므레, 다시 말하면 헤브론 지역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그때 막 눈 멀어서 자기 죽는 줄 알고 막 괜히 축복하니 안 하니 이러다가 가정이 이 지경이 났었잖아요. 180살 동안 살았어요, 이 이삭이.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훔쳐 하란으로 도망한 사건이 벌어진 5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장사 지내는 거죠. 여기까지가 35장의 얘기고 이제 36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있어요.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 중에 좀 유별나게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말렉 같은 경우. 이게 에서의 후손 중에 나온 족속이고요. 그리고 좀 엘리바스, 뭐 대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욥기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욥기서에서는 뭐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러는데 이 여기 족보를 보면 엘리바스가 대만을 낳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다음에 계속 살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같은 아버지로 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그중에 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길을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족장제 얘기가 그랬다고 그랬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지금 전부 죽음으로 가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세대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인물사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로 태어난 에서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비록 사실은 태어난 출생으로만으로도 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이 부르심의 이유를 책임질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으로 이 에서가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살았고 자기 생각과 느낌대로 살았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좀 삶이 수준이 좀 낮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아주 그냥 이 꼴통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라는 길에서 그렇게 걸어갔던 이스라엘, 야곱, 동생 야곱, 야곱에게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해서 흐물흐물 죽어갔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번성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이었던 이 야곱,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이 동생 민족을 괴롭히고 이러는 짓거리만 하다가 역사 속에 보면 사라져갑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36장에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지금 에서의 혈통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의 혈통을 만들고 있는지를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부르심의 길에 섰으나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고집하는 내 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은 험난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은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